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받는 자에게는 정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정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그 은혜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상속자라면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셨죠. 또 그것이 그분이 걸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부활과 그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당하는 일을 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 땅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안위와 평안과 그냥 늘 좋은 삶,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힘들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또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봉사하며 또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잠시 당하는 이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넓게 보면 그렇지만 또한 이것을 우리 삶으로 좀 적용하는 것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뭔가 또 성공하고 그래도 뭔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건 당할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회복되어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꽃이 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씨앗은요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씨앗이 깨어지고 나면은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매일 힘들고 일평생이 힘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은혜가 꽃을 피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썩어져야 됩니다.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지만이 거기에서 씨앗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그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에 단단한 우리 자신의 껍질이 깨어지고 썩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망되고 정말 힘들 때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친다면 우리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이 껍질들이 썩어지고 깨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내 자신이 변화될 때고 바로 그때가 이 단단한 나의 껍질이 깨어질 때입니다. 반드시 깨어져야지만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기와 힘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단순히 예수님의 혼자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원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것과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본성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모양의 형체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살아있는 그분의 본성을 이 코에 생기라는 걸 통해서 하고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안에 있는 올바름, 의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 준 땅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단의 이 속임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름, 의가 상실되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그냥 종이 되어서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 통한 두려움에 이 종이 된 자의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리고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이 화염검을 두르고 막으시고 그곳에서 뭐하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부터요? 바로 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실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그 계획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의 모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상실되어진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오기 위해서 예언대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이 지고 가는 단어는요. 짊어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뭐가 되셨죠?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되셨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감당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느 죽음까지 내려가요? 완전한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망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사망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거기에서 뭘 하시죠? 부활.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 죽음과 사망과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신 이후에 그 죽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의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 상실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다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에 서게 하시죠. 바로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이후에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한 결과인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가 치러졌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리고 죄가 사망이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자요. 더 나아가서는 아들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요, 권세와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든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이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뜻을 위해서 잠시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잠시 하나님의 일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하니까 너희들 회중 가운데 뭘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얼마나 큰 성전이 있었습니까? 헤롯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진 성전으로 지어졌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연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결국은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을 두고 거하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르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기능적으로 보면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에게는 손의 역할이 있고 누구에게는 뭐 다리의 역할이 있고 누구에게는 입의 역할이 있듯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진 바로 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복음은 왜 구원을 나타내는 이 기쁜 소식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이고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옛사람인 우리가 장래가 치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데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로서의 역할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다. 응? 복음의 향기.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바로 믿는 자나 생명을 얻는 자나 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향기로서 역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때요? 여기 혹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막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기 카페에 들어올 때 제가 저기 쿠팡에서 하나 사갖고 큰 거 하나 놨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큰 거 갖다 놨더니 향기가 아주 좋아요. 이 발향이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은은한 향기가 쫙 퍼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있는데 그 향기가 발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냄새가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향기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향기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는요, 이 막힌 코도 뻥 뚫어지게 만들고요. 좋은 향기는 피로 회복도 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향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쁜 향기는? 뭐 나쁜 향기 맡고 행복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뭐 하수구 냄새 맡고, 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 방구를 꼈는데 그 방구 냄새 맡고 멍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향기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향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는 메시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편지를 많이 안 쓰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다 편지로 소통을 했잖아요. 어떻게 성훈이 군대 가더니 편지가 왔습니까? 아니면 카톡이 왔습니까? 옛날에는 군대 가면은 맨 처음 했던 게 뭐예요? 늘 편지 쓰는 거였어요. 편지 쓰고 그리고 답장을 기대하고. 근데 요즘 군대는 뭐 다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그죠? 핸드폰 나눠주니까 저녁 시간에 이 카톡으로 다 메신저로 어떤 뭐 아니 카톡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메신저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는 우리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군사는 뭐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이면서 향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강한 그리고 강력한 군사임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줌으로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뭐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또 뭐라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그곳에서 맛을 내는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뭘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나의 신분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전과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서 하십시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조물로 조금 더 뭐 우리 삶의 확장을 해본다면요. 수많은 지금 자동차들이 제작돼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 자동차들도요, 바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장로님이 나를 좀 타줬으면 좋겠다. 허무한데 썩어질 곳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간사님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요, 그 농사의 상추도요, 예?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곳에 들어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추마저도요, 누구에게? 아, 우리 장로님의 입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요, 썩어질 곳에, 허무한데 굴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돈도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 곳, 헛된 곳, 썩어짐에 어쩔 수 없이 종로를 타고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나를 기다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과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제발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제발 나를 그 이 거룩한 곳에, 존귀한 곳에 나를 좀 써주세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대요. 고통 중에. 네? 고통 중에 있대요. 어떻게? 제발 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제발 나도 어디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 자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생물입니까? 무생물 아닙니까? 아니 돌덩이가 이게 뭐 무생물이지 이게 생물인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금식에 있을 때.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돌에게 떡이 되도록 명했을 때 돌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신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일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니까 시험을 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명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돌덩이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우리가 볼 때는 무생물이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그 명령을 듣고 스스로 쪼개져서 물을 내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 과학적으로 볼 때는 무생물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거는 모든 피조물들은 뭐가 있다 없다.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른 뼈들에 대해서 명한 거 아시잖아요. 이 뼈들아 라고 뼈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날 것을 명하니까 수많은 뼈다귀들이 다 썩어가지고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뼈들이 그냥 어떻게 지들끼리 막 그 말을 듣고는요, 따다다다 움직여서 각자의 자기의, 응? 예를 들면 뭐 장로님 뼈, 육간사님 뼈, 공중주사님 뼈가 있다. 다 섞여져 있는데, 이 뼈들아, 응? 저기 자리를 찾고 그냥 생기야 막 갔더니 이 뼈들이 그냥 서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 머리가 저쪽 머리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기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짜자자자자 자기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핏줄과 힘줄이 생기고 나서 이 분사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그것들도요. 말을 듣고는 반응해서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이 돈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돈들도 뭐예요? 아우 나도 이 썩어진 데서 참 이 썩어진 데 내가 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제발 좀 나 좀 써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제발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나쁜 짓에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는 일에 보이스 피싱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돈들도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대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웅제 있지만은요. 피조물들이 아우 제발 하나님의 아들 연웅님이여 제발 나를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이 멋진 건물을 좀 세워주세요. 그들도 쓰임받을 때 기뻐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려서서 쓰임받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고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근 임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자체가 뭐예요? 우리 몸 자체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세상아, 내가 간다.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운전대를 잡을 때도 야, 너 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뭘 손을 대던 사람을 대면하던 뭐하던 그들이 누굴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던 세상을 대하던 무엇을 대하던 오늘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대면하시고 그것을 손잡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만지셔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또 이 월 한 해 동안 또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상고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이 복음이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국은 오늘 나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내가 허무하고 썩어진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려져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오늘 이 사실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을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붙잡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아들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원되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면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 받아서 아들로서 구원하고 해방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모든 피조물 위에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삶을 대면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대면하여 나갈 때에 구원과 해방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빛의 은혜들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또한 이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도록 부으시고 주여 임재하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임재하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과 강함으로 채우시고 안기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안기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